요한복음 45번 메시지. 번식을 위해 과정을 거친 생명. 네 번째, 추구하는 자들에 의해 발견되심. 비록 주님의 부활이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발견은 그분의 제자들의 추구를 요했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발견함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추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주님의 부활을 인식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 즉 그분의 부활의 이상을 드러낼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계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우주에는 성취된 주님의 부활과 같은 이처럼 놀랍고 비밀스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이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함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발견되고 보여져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오기 전에 생명 안에 있는 부활은 사실상 성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함으로 그것을 발견해야 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취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발견하는 지점에 결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당신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계시와 이상을 받았습니까? 내가 알기로 여러분은 그분의 부활에 관한 지식과 교리와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영안에서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은 발견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 당신은 집회에 올 때 전하거나 간증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발견한 것이 없고 계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것을 발견한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녀는 제자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말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내가 확신하기로 당신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 그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면 틀림없이 당신은 저녁 집회에 달려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가슴이 벅찰 것입니다. 영적인 발견과 계시와 이상은 완전히 주님을 추구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확실히 당신에게는 주님에 대한 무엇인가를 나눈다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절대적으로 생명 안에 있었으며 그녀는 전혀 지식의 나무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느낌에는 그녀가 무덤에 그것도 이른 아침에 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그녀였습니다. 자매들이여, 당신은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여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당신에게는 여전히 당신을 돕는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즉시로 인도하는 두 형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 자기가 발견한 것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갔을 때 오직 두 사람만이 반응하여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기록된 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어째서 다른 이들은 가지 않았을까요? 추측하건대 한편으로 그들은 찾고 있지 않았다거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게을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침대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오직 베드로와 요한만이 마리아가 발견한 것을 보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젊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요한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먼저 무덤에 도착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무덤에 들어간 것은 베드로였으며 그는 더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두 형제들이 세마포와 수건이 객해져 정돈되어 남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주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말해주었던 어리석은 자매보다 더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매를 동정하지만 꾸짖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제 나는 주님을 누가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수위를 보라. 그분은 분명히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무덤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마리아였으며 무덤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여기에서 형제들은 참으로 형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자매들보다 생각이 더 분명했으며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두 형제들은 빈 무덤을 보았으며 수건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 아주 분명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 사실을 보고 깨닫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믿었지만 주관적인 체험은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로 만족한 채 그들은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자매는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전히 기다리고 앙망하며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체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여분의 추구였습니다. 주님이 그분 자신을 그녀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녀는 사실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체험을 했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체험한 것은 그녀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두 방면의 그림, 사실과 체험을 봅니다. 당신이 사실을 믿을지라도 체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체험이 부족했습니다. 마리아는 사실과 체험을 다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관한 사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체험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당신에게 주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이 있을지라도 부활한 주님을 체험하는 데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대개 형제들은 매우 객관적이며 자매들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성경의 원칙에 의하면 남자는 항상 객관적인 진리를 대표하는 반면 여자들은 항상 주관적인 체험을 대표합니다. 한 예로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교리 혹은 믿음의 진리를 대표하며 사라는 순종의 체험을 대표합니다. 믿음은 진리와 관계되며 객관적입니다. 순종은 체험과 관계되며 주관적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믿었으나 마리아는 주관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주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계시를 갖고 있으나 그것도 체험은 없이 계시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형제들은 항상 자매들보다 더 분명합니다. 그들은 진리와 사실에 있어서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체험을 그다지 주의하지 않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여기에서 지체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돌아가자. 비록 인도하는 두 형제들이 돌아갔지만 어리석은 자매 마리아는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가져갔는가? 나는 지금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고 싶다. 그러나 두 형제들은 그녀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많은 때 교회 생활에서 형제들은 자매들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들을 어리석게 여기며 우리는 그들이 있는 데서 떠나 집으로 돌아가 쉽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에 대해 분명하며 그 사실을 보고 믿습니다. 어째서 자매들은 울며 기도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모든 지방교회들에서의 실제 상황입니다. 인도하는 모든 형제들은 분명한 자들이고 모든 자매들은 다 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체험하는 자들은 어리석게 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진리나 사실이나 심지어는 믿음조차도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참되게 접촉하는 것만을 주의하며 나는 수위를 주의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그분만을 주의한다. 나는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며 그분을 접촉하고 싶다. 당신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해달라 라고 외쳐댑니다. 때때로 자매들은 기도집회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거 40여 년 동안 많은 때에 나는 어리석고 눈물 흘리는 기도 때문에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은 자매들을 나무라거나 꾸짖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어리석고 울며 추구하는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먼저 부활한 주님에 대한 참된 체험을 갖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주 예수님 자신은 그분의 제자 중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분은 그분의 새로움과 그분의 신성함 안에서 아버지께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외에 어느 누구와도 만나서는 안 되셨습니다. 그러나 자매의 갈망하는 마음과 추구하는 마음으로 인해 주 예수님은 그녀를 떠나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녀가 그분을 접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단지 볼 수 있게만 할 것이다. 나를 만지지는 말라. 부활 안에 있는 나의 신성함은 아버지를 위해야 한다. 나의 부활의 신성함을 나의 아버지께 드린 후에 나는 네게 다시 올 것이다. 그때야 너는 나의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형제들은 자매들의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형제들은 단지 믿음으로 사실들만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매들처럼 체험을 갖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에 대해 무언가를 더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더 많은 교통을 가져야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본 것은 최고의 새벽 집회였습니다. 새벽에 그녀는 주님을 만났으며 주님은 그녀를 만나셨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기도했으며 주님은 그분의 말씀과 계시를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주님은 그녀에게 그때로부터 제자들이 그분의 형제들이 되었다는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그녀에게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며 아버지가 그분의 아버지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의 아버지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시는 마리아가 형제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날 아침에 마리아는 무덤과 두 천사와 주님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으나 결국 주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른 후에 그녀는 그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주님은 마리아에게 오셨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안 계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이므로 그분은 역시 거기에도 안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무덤을 떠난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믿기로 주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고 그 근처에 계셨을 것입니다. 비록 그분이 무덤 근처에 계셨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마리아는 처음에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자신을 마리아에게 계시하셨으나 심지어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도 그분은 이미 거기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내내 거기에 계셨으나 마리아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그분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있었을 때에도 내가 믿기로 주님 또한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들은 쉽게 그분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주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바로 이 순간 주님이 여기에 계시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그것이 계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 장 안에 세 부류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마리아로 대표되었으며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으로 세 번째는 게으른 자들에 의해 대표되었습니다. 게으른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계시도 발견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발견과 계시가 있었으나 체험이 없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발견과 계시와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보여주는 바는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계시하지만 그분의 부활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의 추구가 요구되며 그분의 부활을 체험하는 데는 더욱 전진된 추구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는 우리의 추구에 달려있으며 체험은 더 전진된 우리의 추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발견할 수 없으며 우리가 그분을 더욱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증거함. 그리스도의 부활은 추구하는 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 증거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속을 보았을 때 그녀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 천사는 속죄소에 있었던 그룹과 같았으며 부활하시고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걸어나오신 임무를 수행하신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주시하고 관망했습니다. 주시하는 이 두 천사는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세마포와 수건이 사람 편에서의 증거였던 것처럼 천사들은 하나님 편에서의 증거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을 추구하는 자매에게만 보여졌습니다. 많은 형제들을 산출함. 20장 17절에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구절에서 주님은 그분이 아버지께 올라가시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날 그분은 아버지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승천으로 제자들이 보는 데서 그분이 공개적으로 승천하시기 40일 전에 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16장 7절에서 예언된 가심에 대한 궁극적인 성취였습니다.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에 그분은 아버지를 만족해 하기 위해 승천하셨다가 저녁 늦게 그분의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의 신선함은 예표에서 수확물의 첫 열매가 맨 먼저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먼저 아버지의 누림을 위해야 했습니다. 체험에 있어서 마리아는 바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체험하신 것을 거의 체험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심지어 하늘로 승천하여 아버지께 하셨던 것보다도 먼저 자신을 마리아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보다 일찍 부활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주님을 접촉하려고 했으나 그분은 그녀를 금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분을 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은 그녀가 그분을 만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먼저 자신을 아버지께 드려 그분을 접촉해야 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그분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만져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는 마리아가 부활한 주님을 첫 번째로 본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또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라.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의 하나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 전에 주님은 결코 그분의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전에 그분이 사용했던 가장 친밀한 용어는 친구였습니다. 15장 14절과 15절에서 그분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친구는 그분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12장 24절에서 지적한 대로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의 생명을 넣어주는 죽음에 의해 해방된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분의 모든 제자들은 그분의 부활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분 자신을 영으로 그의 모든 제자들 속으로 넣으신 것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 그들은 모두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 그분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분의 어머니에게 그의 제자 요한을 그의 아들로 취하라고 하신 것과 그의 제자에게 그분의 어머니를 그의 어머니로 취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부활하신 날 십자가 위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주님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제자들은 주님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주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부활에 의해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으며 그로써 그들은 단지 제자들이나 친구들만이 아니라 또한 그분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땅에 떨어져 죽고 부활 안에서 자라 그분의 몸인 떡을 산출하는 많은 미랄들을 맺기 위한 한 알의 미랄이셨습니다. 죽기 전에 그분은 오직 유일한 한 알의 밀이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생명의 번성입니다. 그분의 부활 안에서 독생자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많은 형제들은 그분의 생명을 넣어주는 죽음에 의해 해방된 거룩한 생명으로 그분의 부활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은 우리 안으로 넣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리아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의 형제들에게 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독생자인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개인적인 표현이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아버지의 개인적인 표현은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많은 아들들인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은 교회로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의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형제들은 아버지의 생명의 번식이며 거룩한 생명 안에 있는 아들의 증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성취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더 상세히 상고해 보겠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위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끌어들이시는 이래 저희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위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분은 아버지이시며 구원의 대장은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십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모두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구절에 있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거룩하게 하시는 아들이며 거룩해 함을 입은 자들은 거룩해 된 아들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는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거룩해 하시는 아들과 거룩해 함을 입은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습니다. 언제 그분은 우리를 맨 처음으로 형제들이라 부르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때 내 형제들에게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분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후 그분의 모든 제자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분과 우리는 동일한 근원에 속했으며 동일한 본성을 가진 동일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12절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나의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당신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기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분의 형제들에게 선포하는 즉 생명의 근원이시며 낳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아들을 봅니다. 이 구절은 또한 우리에게 교회 중에서 아버지께 대한 찬양을 노래하는 아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형제들과 교회들을 봅니다. 나는 주 예수께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다른 구절을 찾으려고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결국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채 나는 그분의 형제들이 아버지께 찬양할 때 그들의 찬양 안에서 그분이 찬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동안 그분은 우리의 찬양 안에서 찬양하십니다. 그분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와 하나님으로 만드심. 20장 17절에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분의 생명을 넣어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아버지는 또한 그분의 제자들의 아버지이며 그분의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들은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그들의 것으로 만드심으로써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부활 안에서 그분의 아버지와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분의 지위, 아들의 지위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적으로는 생명과 본성 안에서, 외적으로는 지위 안에서 그분의 형제들은 그분의 어떠하심과 동일합니다. 내적으로 우리에게는 실제가 있으며 외적으로 우리에게는 지위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주님 자신의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또한 제자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이후로부터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맏아들과 동일하며 그분은 우리의 어떠함과 동일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부활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왜 주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님께 승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한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들의 인격 안에서 아버지를 볼 것이며 다른 한편 그분은 여전히 사람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한편으로는 사람들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이 순간 사람들이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아버지가 계십니다. 사람의 존재들로서 모든 제자들은 주님께 형제들이 되었으며 아버지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과 동일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주님의 형제들에게 가져왔던 계시입니다.